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유엔 난민시설에 공격을 가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토머스 화이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가자지구 담당국장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탱크포 두 발이 3만 명 수용 규모의 칸 유니스 소재 유엔 직업훈련센터 단지 내 800명의 이주민이 머물고 있는 건물 한 곳에 명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일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제임스 맥골드릭 유엔 팔레스타인 영토 인도주의 조정관은 전했으며 로이터통신은 적어도 9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국장은 사상자 수가 더 많을 수 있다면서 이 단지는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유엔 시설로 이스라엘 당국과 이 점에 대한 좌표가 공유되어 있음에도 공격이 가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의 기본 규칙을 거듭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무고한 생명의 손실은 비극이라면서 이번 공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또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인도주의 관련 인원들과 시설들을 포함해 민간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작전 체계에 대한 조사 결과 이스라엘군이 이번 공격을 했다는 사실을 배제했다며 하마스의 사격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어제 가자지구의 전황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헌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과 윌리엄 라플란테 획득 유지 담당 차관이 24일 미 국방부에서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 국방부 국장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관리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국방관계의 핵심인 전략적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헌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헌든 대변인은 또 베이커 차관 대행과 자미르 국장이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압박 유지와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증대 보장 그리고 하마스를 겨냥한 작전의 표적화 전환 등에 대해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베이커 차관 대행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헌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국 선박 두 척이 홍해 인근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회항했다고 해운사인 머스크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머스크사는 이날 성명에서 두 선박 모두 항해 중 근처에서 폭발을 목격했다고 보고했고 이들을 호위하던 미 해군 함정도 여러 발사체를 요격했다며 승무원과 선박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히야 사레 후티 반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후티 반군이 2시간 이상 지속된 충돌 과정에서 미군 함정들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며 미군 함정 한 척이 이로 인해 피격되고 상선 두 척은 회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미국 관리를 인용해 어떤 미군 함정이나 상선도 후티 미사일에 의한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후티 반군이 공격한 두 선박은 머스크사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국제개발처 등 정부기관 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 국방부가 병력과 물자, 장비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해상 안보 프로그램 등에 등록이 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이날 오후 2시경 후티 반군이 아덴만을 통과하던 미국 선적 소유 운용 컨테이너선 MV 머스크 디트로이터를 향해 대함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한 발은 해수면에 떨어지고 나머지 두 발은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그레이블리함에 의해 요격됐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주둔 미군과 국제연합군 철수를 위한 대화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어제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기억력과 사고력 등 심각한 인지장애로 나타나는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뇌질환, 치매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고령화를 고민하는 나라마다 국민들의 치매 건강도 큰 관심사인데요. 최근에 스웨덴의 예테보리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간단한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이 특정 단백질을 찾아낸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혁명같은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매 등 알츠하이머 환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뇌단층 촬영이나 허리 등뼈에 긴 바늘을 꽂아서 뇌척수액을 추출하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는 요추천자 검사를 해야 했고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검사를 하고 있는데 비용이 100달러에서 1000달러가 넘을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자, 스웨덴 연구팀의 이번 연구는 뇌에 쌓이는 그 독성 관련 단백질인 타우를 혈액으로 감지하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 타우 단백질은 알츠하이머 증상이 확연해지기 10에서 15년 전부터 뇌에 쌓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의 정확도가 기존의 뇌 스캔이나 요추천자와 비슷한 97% 수준이었습니다. 자, 빠른 진단은 인지장애를 늦출 수 있는 약을 빨리 먹을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고요.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처럼 간이 검사기에 혈액 몇 방울 떨어뜨려서 알츠하이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적으로 5,500만 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고 해마다 1,000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더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네, 한국 서울에서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남북한 출신 연주자들의 합동 공연 신년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1도, 날이 흐립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 북한, 막바지 한파의 추위가 오전부터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모든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요. 원산과 장전, 청진과 신포, 양덕 쪽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11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은 영하 8도고요. 신의주와 함흥은 영하 10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청진은 영하 9도, 원산 영하 6도, 중강의 아침 최저가 영하 21도, 해산은 영하 2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1도까지만 오르겠고요. 개성은 3도, 함흥 5도, 원산 6도, 청진 2도, 중강의 낮 최고가 영하 3도, 해산은 영하 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이 1에서 2m, 먼바다 4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최근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라이칭더 부총통은 미국이 앞으로도 타이완을 굳건하게 지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미국 하원 대표단에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탄 러시아 수송기를 우크라이나가 격추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24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격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는 상선들을 5인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타이완부터 가볼까요? 최근에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승리한 라이칭더 당선인, 자 25일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 당선인이 이날 민주당 소속인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 소속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 의원을 만났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미국 의회 타이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데요. 라이 당선인은 이들에게 미국이 계속 타이완을 굳건하게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두 의원이 타이완 총통 선거가 끝나고 미국 의회 의원들로는 처음으로 타이완에 간 거죠?
맞습니다.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서 백악관인 이 총통 선거 직후에 스티븐 헤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 고위급 사절단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라이 당선인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민진당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민진당은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대미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라이 당선인은 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자유가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완이 제1도련선과 중국 권위주의 확장의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어 전략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 도련선이라고 하면은 이 중국군이 설정해 놓은 가상선인데요.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와 타이완 그리고 말라카 해협을 연결한 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완이 전략적으로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라이 당선인은 또 이 타이완 해협의 안정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극도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타이완을 굳건하게 지지하고 상호 관계와 협력을 심화하며 지역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협력국 국들과 함께 일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라이 당선인을 만난 그 미국의 의원들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먼저 발라트 의원은 오늘 갖고 온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굳건하고 진짜며 100% 타당적이라는 점이라면서 타이완은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안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베라 의원은 우리는 타이완의 평화와 번영, 미래를 계속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하며 이것은 모두 타이완인들에게 달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의원은 25일 창의원 타이완 총통도 만났습니다.
네. 자 미국의 벨라트 의원, 베라 의원, 뭐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다시 확인한 거죠?
그렇습니다. 발라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이 베이징에서 다가오고 있는지 또 타이완 해협과 영내에 걸친 그들의 침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또 자유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런 침략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라이 당선인과 민진당이 두 의원을 통해서 미국의 두 의원을 통해서 미국의 지지를 다시 확인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어요. 타이완에.
그렇습니다. 이 태평양의 섬나라죠. 이 나우루가 최근에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끊고 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아, 이로써 타이완과 이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12개 나라가 됐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해군 구축함이 다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군요.
네, 구축함 존 피남이 24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국 해군이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가 끝나고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 군함이 마지막으로 타이완 해협에 나타난 건 지난해 11월 초였습니다. 당시에 이 군함이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과 함께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해서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에 주기적으로 해군 함정 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두 수역이 이 중국 영해가 아닌 국제 공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 해군 함정들이 자주 이들 수역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해군은 이 존 피남의 타이완 해협 통과와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어떤 구성원도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도록 협박당하거나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미 해군 함정이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을 항해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네, 두 해역을 작전 구역으로 하는 중국 동부 정부는 성명을 통해서 미 구축함 통과가 공개적인 과대 선전이었다면서 이 배를 감시하고 경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즉각 위법과 도발 행위를 멈추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중단하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포로를 태운 러시아 수송기가 격추됐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포로 65명과 승무원 6명 그리고 병사 3명을 태운 인류신 76 수송기가 벨고로드 인근 상공에서 우크라이나에 의해 격추됐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러시아 포로들과의 맞교환을 위해서 이송 중이었다면서 생존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이 발표를 사실로 확인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 수송기를 격추했는지 또 이 비행기에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타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는 비행기 격추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그 군수송기를 우크라이나가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성명을 내고 이 군 레이더가 이 비행기가 추락할 때 우크라이나 쪽에서 미사일 2기가 발사된 것을 탐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이런 테러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그들의 민낯을 보여줬다면서 그들은 자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얘기는 그 추락한 수송기가 맞교환할 우크라이나 포로를 태우고 있었다는 건데 이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던 사실은 확인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24일 러시아 벨고로드 인근 국경에서 포로를 교환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은 이 자국군 포로들이 비행기로 이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이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 포로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러시아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특정 시간에 장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상황일 때 포로들이 타고 있으니까 비행기를 공격하지 말라고 미리 통보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격추된 수송기가 이 S-300 미사일을 운송 중이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초기에 밝혔다고 우크라이나 프라우다지가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가 지난 며칠 동안 이 벨고로드 지역에서 이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를 자주 공격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은 이 두 나라가 이번 사건을 두고 상대방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이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은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 포로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퇴역 장성인 이 안드레이 카르타포로프 러시아 의회 의원은 언론 매체에 우크라이나군의 지대공 미사일 운용 요원들이 수송기를 군용기나 군 헬리콥터로 오인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의도적으로 포로 교환을 사보타주, 방해하기 위해서 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두 나라 주장이 이렇게 엇갈린다면 그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SBU 공보실은 이 인류신 76 러시아 공군 수송기 격추 사건에 관한 범죄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홍해로 가겠습니다. 최근 홍해에서는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 계속 들리는데요. 후티 반군이 상선을 공격하는 데 따른 현상인데, 자, 후티 반군은 당초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공격한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른 선박을 오인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죠?
네, BOA의 23일 보도를 보면은 1월 12일 후티 반군이 파나마 선적의 칼리사 호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배는 러시아의 우스트루 항구로 석유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안보안회사인 엠브리는 칼리사호가 영국 선적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오인 공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후티 반군이 부정확한 정보로 이 공격 목표를 오인한 경우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후티 반군이 이 노르웨이 선적의 스완 애틀랜틱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선박 소유주인 인벤터 케미컬 탱커스도 잘못된 정보로 공격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박 추적 웹사이트죠. 이 마린 트리픽에 이스라엘 계열 회사가 이 배를 관리한다고 틀린 정보가 올라가 있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네. 자, 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올해 들어 1월 16일에 반군이 그리스 벌크선 조그라피아호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베셀 파인더는 이 배가 이집트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2일에 몰타 선적 컨테이너선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해 12월 16일에 이 라이베리아 선적의 MSC 팔라티움 3호, 또 같은 날에 이 또 다른 라이베리아 선적 선박인 알 자스라호 공격 때도 그랬는데요. 이 배들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항이 목적지였습니다.
예. 자, 결국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엉뚱한 선박들이 홍해 인근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반군 측이 이스라엘로 가는 선박만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17일에 러시아 관영 언론인 이즈베스티아도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 이즈베스티아가 후티 반국의 정치국 위원인 모하메드 알부카이티를 인터뷰했는데요. 알부카이티는 반군이 민간 선박 통행권을 존중하며 이스라엘 선박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만 공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올 들어 미국이 후티 반군을 테러 단체로 다시 지정했죠.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이란이 이 공격에 직접 관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해군 오함대 사령관 브래드 쿠퍼 중장은 22일 이 AP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자, 홍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지금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그 운송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군요.
네, 최근에 몇 주 만에 보험료가 10배나 늘어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보험사들이 현재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선박가액의 1%에 해당하는 전쟁 위험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10분의 1 수준이었는데요. 1억 달러짜리 선박에 1%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이 배가 홍해를 지나가는데 보험료로만 1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나마 그래도 유가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 중동 지역 분쟁이 전면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0에서 74달러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브렌트유 가격도 75에서 79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공급 위협 요소가 높아졌지만 무엇보다 이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본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불안 요인은 분명하다고 이 마켓워치가 전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선 대결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미 자동차 노조 UAW의 지지를 받아냈고 메인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주 투표용지에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가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난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운항 재개를 위한 검사 절차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명문대학 여러 곳이 합격생에 대한 재정지원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한 가운데 일부 대학이 고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은 대통령 선거 관련 경선 소식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지금 본격적인 경선이 진행 중인데 유력 후보들은 이미 본선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 23일 뉴햄프셔 예비선거까지 2연승을 거두면서 조기 경선 승리를 확정짓는 분위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뉴햄프셔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압도적인 우위로 승리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게 분명해졌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경제 자유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아직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경선 후보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 뉴햄프셔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1%포인트 차이로 패했는데요. 하지만 계속 경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헤일리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는 24일 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미국 유권자들은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토론의 장으로 나오라며 정면 승부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와의 토론보다는 11월 본선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헤일리 전 대사를 빨리 낙마시켜 조기에 공화당 공식 후보가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연설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헤일리 전 대사의 선거운동에 기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마가 캠프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의미의 마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입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도 헤일리 전 대사는 다음 달에 있을 경선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예,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이 주지사를 지냈던 정치적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승리를 위해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세 차례 집회를 열 예정이고요. 400만 달러를 들인 TV 광고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분위기는 헤일리 전 대사의 발언과는 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요 공화당 인사들은 대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고요. 트럼프 전 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화당 쪽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선 대결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 전해주시죠.
예, CNN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핵심 참모 2명을 선거 캠프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캠프 측은 성명에서 이들이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승리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캠프 측 인사의 말을 인용해 국경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의 전략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지 선언이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 가운데 하나인 전미 자동차 노조 UAW가 24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우리는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대의를 지지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분열시키고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싸우게 될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UAW의 선택은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자동차 노조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예, 페인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 활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지난해 파업에 동참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UAW의 파업에 동참한 첫 미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부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노조원들 앞에서 나는 역사상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지지를 받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희소식이 될 만한 법원 결정도 나왔군요.
예, 민주 대법원은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주투표용지에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앞서 셰나 벨로즈 메인주 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함으로써 공직자의 내란 가담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어겼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메인주 법원 판사는 연방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무장관의 결정을 보류한다고 결정했고요. 이에 벨로즈 장관이 주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된 겁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입후보 자격 박탈 여부를 여부가 논란이 된 주가 지금 메인주 말고 또 있죠.
예,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주투표용지에서 배제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 역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된 상황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8일 콜로라도주 결정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아, 미국의 항공당국이 최근에 사고를 낸 이 항공기 기종에 대한 재승인의 길을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는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운행 재개를 위한 검사 절차를 승인했습니다. 현재 운항이 정지된 해당 기종이 검사와 보수 절차를 거치면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해당 기종을 79대 보유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자사 항공기에 대한 예비 준비와 점검을 마쳤다며 오는 28일부터 해당 기종을 다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관련 뉴스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보잉 737 맥스 9 기종이 비행 중에 동체에서 구멍이 났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지난 5일 알래스카 항공 소속 737 맥스 9가 177명을 태우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이륙했는데요. 상공 5km에서 비행 중 갑자기 동체 측면이 떨어져 나가면서 구멍이 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비행기는 포틀랜드로 돌아와 안전하게 착륙했는데요. FAA는 다음 날 대부분의 737 맥스 9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왜 그런 사고가 났던 겁니까?
예, 비상구를 막는 부품인 도어 플러그가 동체에 제대로 결합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FAA는 보잉과 부품 공급업체들이 제조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그 해당 기종의 운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FAA는 보잉 737 맥스 9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도어 플러그와 다른 부품들에 대한 세부적인 유강 검사를 실시하고 고정 장치를 재조정하며 손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AA는 해당 기종 40대를 검사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요구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 기종의 생산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마이크 휘테커 FAA 국장은 맥스 9를 포함한 보잉의 737 맥스 여객기에 대한 생산 확대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휘테커 국장은 품질 관리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737 맥스의 생산을 확대해달라는 보잉사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잉 737은 맥스 8과 맥스 9 두 기종이 있는데요. 보잉사는 한 달에 30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생산 확대를 고려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해당 기종의 운항이 한동안 중단이 됐다면 이것을 운행했던 그 항공사는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해당 기종을 소유한 유나이티드와 알래스카 항공은 수백 편의 항공편을 취소해야 했는데요. 유나이티드는 운항 중단으로 올해 1분기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회도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요. 연방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는 24일 안전공백의 근원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 대학가 소식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어떤 소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큰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요?
네, 23일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최고 명문 대학 5곳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1억 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확인은 판사의 승인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들 대학을 포함한 17개 대학이 합격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소송이길래 합의금이 1억 450만 달러일까요? 소송 내용 짚어주시죠.
네, 지난 2022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 8명이 미국 최고 명문 대학이 합격생들에게 재정 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도록 이른바 가격 담합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도 이 소송을 지지하며 판사가 계속해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요. 2022년 7월 법원 기록에 따르면 법무부와 뉴욕 검찰총장실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소송을 당한 학교들이 명문 학교라고요? 어느 학교입니까?
예, 동부 명문대학 아이비리그로 꼽히는 곳이죠. 예일대와 브라운대, 콜롬비아대, 코넬대, 다트머스대, 펜실베니아 대학을 비롯해 듀크대, 에모리대, 조지타운대, 캘리포니아 공대, 노스웨스턴대, 벤더빌트대, 메사추세츠 공대, 노트르담 대학, 라이스 대, 시카고 대학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존 서키스 대학 한 곳에서 추가되면서 총 17개 명문 대학이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 손에 꼽는 명문대 이름들이 다 보이네요. 자, 소를 네. 제기한 원고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 원고 측은 모든 피고 대학의 가격 담합으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된 입학생이 지불해야 할 학비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소 9개 명문 대학이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그런 학생을 고려하도록 하는 입학 정책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1994년 미국 학교 개설법 제568조 면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학교 개설 법이라고 된 게 있네요. 제568조 면제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학생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입학 심사를 하는 때에만 대학들이 재정 지원 지침과 관련해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명문 학교의 경제적, 인종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된 건데 학생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편견 없이 입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부 명문 대학이 이 재정 지원에 대한 가격 담합을 했다는 겁니다. 원고 측 대변인은 지난 20여 년 동안 약 20만 명의 학생이 대학의 재정 지원 관행으로 손해를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17개 대학 가운데 이번에 합의금 그 총 1억 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대학이 어디입니까?
네, 총 5곳입니다. 콜롬비아대와 듀크 대학이 각각 2,400만 달러를 지불하고요. 브라운 대학이 1,950만 달러, 예일대와 아모리 대학이 각각 1,850만 달러를 지불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식품과 의약품입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 수많은 종류의 식품이나 의약품이 등장하면서 이것의 생산과 판매, 또 안전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미국 연방부처에서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보건후생부 산하의 식품의약국 FDA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식품의약국 FDA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Do you know how many of the products you use every day are regulated by the FDA? It's about 27.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FDA가 사람과 동물을 위한 식품이나 화장품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설명합니다. 또 FDA는 의약품이나 백신, 혈액 같은 생물 제재와 의료 장비,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도 규제한다고 CRS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Emergency Operations Center at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CDC. It's here that workers...
FDA는 9개의 센터 수준 부서와 13개의 본부 실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부서는 규제 업무실로 FDA 검사와 집행 책임을 맡고 있으며 전체 인력의 약 3분의 1이 이곳에서 일합니다. 특정 분야 제품을 규제하는 센터에는 생물 제재 평가 및 연구 센터, 장비 방사선 의학 센터, 약물 평가 연구 센터, 식품 안전 응용 영양 센터, 수의약품 센터, 담배 제품 센터 등이 있습니다. 또 국립 독극물 연구 센터는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FDA의 과학을 근거로 한 규제 조처를 알리는 전문가들에게 기술적 조언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현 FDA 수장은 지난 2022년 2월에 임명된 로버트 칼리프 국장입니다. 지난 1848년 이래 미국 연방정부는 농산물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화학적 분석을 동원했습니다. 이 임무는 1862년에 신설된 농무부로 이관됐고 이후 FDA 책임이 됐습니다. FDA에 부여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규제 기능은 1906년 순정식품의약품법 통과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 법은 불량식품이나 의약품의 주간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 업무를 맡았던 농무부 화학국은 1927년 식품의약품 살충제국이 됐고 1930년 FDA란 현재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FDA는 1940년 당시 신설된 연방안전청 FSA 산하로 이관된 뒤 1953년 현 보건후생부 전신인 보건교육복지부 HEW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2023 회계연도의 FDA 예산은 84억 달러였습니다. 2020 회계연도에 FDA에서는 약 18,000명이 근무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보건후생부 산하 식품의약국 FDA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최근 한국 서울에서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한국의 음악가 탈북민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신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탈북 어린이들에게 악기 교육과 정신 건강을 돌봐주는 국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음악회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더 컬처의 아티스트가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신년 음악회는 모두 3부로 구성돼 국경 없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뿐만 아니라 더 컬처의 아티스트들의 뮤지컬 성악과 재즈 보컬, 또 국악 클래식 퓨전 공연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얘기 더 컬처의 이서진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구경하는 오케스트라랑 저희 이제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해서 이 티켓 금액은 전액 다 기부로 저희가 진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준비한 공연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세상에 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도중에 제 지인들과 함께 이제 재능 기부로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재즈, 뭐 성악, 뮤지컬 성악도 있고 저희가 오케스트라 편성을 저희에 맞춰서 편곡을 해서 되게 웅장한 곡들과 저희 정통 클래식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곡 선정도 뭐 홀로 아리랑이라는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아리랑과는 다른 버전으로 하고 곡 하나하나 의미를 뒀던 게 저희의 이번 공연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서진 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공연을 해왔지만 탈북민들과 협업한 적은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이무주 대표 또한 다른 단체와 함께한 첫 협업 연주라 더욱더 뜻깊은 음악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먼저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이무주 대표입니다.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탈북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악기를 제공하고 매주 악기 레슨하고 직업 멘토링, 그다음에 이제 정신 건강 테라피 등 북한에서 한국에서 돌아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루트를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국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설립 선언은 2017년도에 했고요. 설립 자체는 2018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2014년도부터 이제 아이들 봉사 활동을 하게 되다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북한에 부모님이 계시는 아이들도 있고 탈북 과정에서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도 있고 탈북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 경우라서 그런 아이들이 특히 이제 한국에 와서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 중 하나이고 아이들 중에는 이제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현재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15명 정도인데요. 이무주 대표는 이번 공연을 통해 탈북민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탈북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동포이고 우리 근처에 있는 아이와 다를 게 없는 아이들이라는 게 저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해외에서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미국에 지사가 있어서 자금 운영을 미국에서 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해외에서 아이들 몇 명 다는 못 가더라도 몇 명이라도 데리고 연주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9년 차라는 김예지 단원은 오케스트라에서 세컨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데요. 단원으로서 활동한 지는 이제 두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케일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랑의 인사라는 곡을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연습을 해도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아서 제 한계를 느꼈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되고 연주를 통해서 뿌듯한 감정도 느끼게 돼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오케스트라 클래식도 같이 즐기고 축제 같은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의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서로 엄청 하나가 돼서 오케스트라에서 화음도 잘 받고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이민지 학생은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지 5년째라고 하는데요. 오케스트라를 통해 처음 바이올린을 접하게 됐고 악기를 배우고 공연 활동을 하면서 점차 성장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단은 예전에 할 때는 그냥 주구장창 그냥 악보만 연습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기본기도 조금 다지면서 같이 연주 준비도 해서 자세나 이런 게 조금 나아지고 또 소리나 이런 게 조금은 개선됐다고 생각해요. 그 또 좀 제가 원래 그렇게 악기에 열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좀 많이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더 열심히 연습도 하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연습을 한 것만큼 또 소리도 예쁘게 나오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되게 뿌듯함을 갖고 나도 이런 소리를 내고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아직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한 지 6개월이지만 앞으로 음악에 관해 더 깊게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요. 더불어 탈북민 이민지 학생은 연주 활동으로 관객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또 저는 가족들도 아직 그곳에 있어서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커서 저는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소망이 있어요.
또한 이번 행사에는 연주 공연뿐만 아니라 의친왕 기념사업회가 마련한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전시도 열렸는데요. 조선 왕실의 유물과 그 시대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전시였고요. 이날 대한황실 고종황제의 장증손인 이준황소는 남과 북은 한민족으로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910년에 저희 고종 할아버지께서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지만 의친왕 할아버지와 황실의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과 나라를 찾기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나라로서 독립을 완전히 못했습니다. 황실의 의친왕 할아버지께서는 아직 우리가 독립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한 나라가 되어야만 우리가 완벽한 해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탈북자 어린이들,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를 하고 또 우리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한 나라다. 한 나라라는 건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우리 다음 세대가 통일, 대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작은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평양, 개성에서 왔던 친구들이 한국의 서울, 부산에서 나왔던 친구들과 문화예술, 공연과 그리고 미술로서 어우러지는 모습이 역시 우리는 전부 한민족이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린기브 콘서트의 모든 수익은 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컬처엔의 이서진 대표는 앞으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사업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음악으로 시작을 했지만 또 아는 다양한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단순히 고등학교까지 졸업이 아니라 그 이후에 창업 혹은 취업 같은 것 같이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뭐 멘토링과 멘토와 같은 교육 적인 이런 프로젝트부터 다양한 사회공헌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본업은 출판사로 운영을 하면서 문화예술로는 좀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역할을 하자라는 취지의 회사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객분들도 한 150명 정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자율적 기부로 이제 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얼마가 후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거든요. 후원 계좌로 했고 이 단체에서 이제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저희가 공연 기획들을 통해서 탈북 청소년들 오케스트라들이 많이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남북 출신의 연주가가 한데 모여 공연하고 또 전시까지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된 신년음악회. 관람객의 소감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사실 이런 데 참여를 사실 잘 하진 못했었는데 남과 북 화합의 장을 최근에는 사실 계속 거의 문화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작게라도 좀 시작을 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사실 잘 알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좀 관심이 좀 많아서 지금 후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차피 한 민족인데 이 분단의 아픔을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부모님이 이북이시기 때문에 평안도시인데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탈북민들한테는 왠지 좀 애정이 가고 와서 여기 와서 고생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고 같은 동포인데 그런 좀 아픈 마음이 있어요. 젊은이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참 어떤 기를 느끼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 잘 된다고 무모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m really enjoying my bike riding these days. I just learned how to ride a bike a month ago. I never fell, not even once. I'm getting the hang of it. In fact, this weekend, I'm planning to try something new. Riding with only one hand.
Hold on, John. Don't push your luck.
It can't be that hard. I've seen people do it in movies, and it looks easy.
Sure, it might look easy, but safety first. Riding with one hand, especially if you are still getting used to it, could be risky.
I think I can pull it off, but I guess I won't push my luck.
John이 자전거 타는 것을 한 달 전에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한 손으로 타겠다고 하자 제가 거기까지만 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Don't push your luck. Don't press your luck.
한 달 전 자전거 타기를 배우고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서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타겠다는 것은 과욕입니다. 오늘 대화에서처럼 쓸데없는 욕심 그리고 행운이 몇 번 있었다고 무모한 행동을 계속하려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Don't push your luck. Don't press your luck.
당신의 운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Don't be greedy. Please avoid unnecessary risks. Don't push your luck. Don't press your luck.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m really enjoying my bike riding these days. I just learned how to ride a bike a month ago. I never fell, not even once. I'm getting the hang of it. In fact, this weekend, I'm planning to try something new, riding with only one hand.
Hold on. Don't push your luck.
It can't be that hard. I've seen people do it in movies, and it looks easy.
Sure, it might look easy, but safety first. Riding with one hand, especially if you are still getting used to it, could be risky.
I think I can pull it off, but I guess I won't push my luck.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just learned how to ride a bike a month ago.
나는 한 달 전 자전거 타기를 막 배웠습니다.
I never fell.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Not even once.
단 한 번도요.
I'm getting the hang of it.
나는 감을 잡고 있어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I'm planning to try something new, riding with only one hand.
나는 새로운 일을 하려 계획 중입니다.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타려 합니다.
Don't push your luck.
당신의 운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I think I can pull it off.
제 생각에 잘 해낼 것 같습니다.
Pull it off.
잘 해내다, 달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But I won't push my luck.
그러나 너무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Don't push your luck.
당신의 운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Don't push your luck.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really enjoying my bike riding these days. I just learned how to ride a bike a month ago. I never fell, not even once. I'm getting the hang of it. In fact, this weekend, I'm planning to try something new, riding with only one hand.
Hold on, John. Don't push your luck.
It can't be that hard. I've seen people do it in movies, and it looks easy.
Sure, it might look easy, but safety first. Riding with one hand, especially if you are still getting used to it, could be risky.
I think I can pull it off, but I guess I won't push my luck.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press your luck. Don't push your luck.
당신의 운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Don't press your luck.
운을 밀지 말라는 표현은 과욕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하라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드립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